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많은 나라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오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 중 두 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은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뒤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오전 현재 아직 확진 사례가 없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MBC 방송에 오미크론이 이미 미국에 있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서 오미크론이 다른 우려 변이와 비교해 재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국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어제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동 8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한 가운데 많은 나라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남아공과 보츠와나 등 8개 나라를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해 이들 나라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자정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그러나 너무 성급한 입국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나라들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위험에 기반하고 과학적 접근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교도소를 탈옥했던 북한 남성이 결국 40여 일 만에 공안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공안국은 오늘 지난달 18일 지린성 교도소를 탈옥했던 39살의 북한 남성 주연건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관영 베이징뉴스 등 여러 매체들은 하지만 주 씨의 체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그가 한 섬에서 공안이 쏜 총을 맞고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바짝 마른 주 씨가 여러 공안 요원들의 체포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연행돼서 차에 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 씨는 2013년 중국에 밀입국한 뒤 절도와 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 3개월과 벌금형을 받고 복역 중 교도소 지붕을 통해 탈옥해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후 주 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현상금 2만 3천 달러를 내건 뒤 액수를 계속 올리며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적어도 북한 국적자 1,170명을 교도소 등 여러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기지 타격 능력 확보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도쿄 북부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 주둔지에서 가진 훈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며 영내에서 강압적인 활동을 늘리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일본은 필요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적기지 타격 능력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방위성 보도자료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올리브색 제복을 입은 800여 명의 자위대원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7,700억엔, 미화로 68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관련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임명한 물라 무하마드 하산 아쿤두 총리 대행이 어제 첫 대중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쿤두 대행은 연설에서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국제원조 요청과 함께 탈레반이 지난 8월에 집권한 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동결한 아프간 자산 100억 달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새 내각을 모두 남성으로 구성하는 등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탈레반 과도 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부터 평북 한북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저녁부터 평안도 황해도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엔 그리고 북한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차차 계속 글피 수요일엔 대체로 맞겠습니다.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선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최 기자가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24일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이인영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한국 정부는 지금 그 2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연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먼저 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절충과 이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이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만나서 종전선언에 이제 서명을 하고 그 후에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를 시작하자 이런 2단계 그 구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정이 이제 한국 정부의 그야말로 구상이지 아직 그 남북한 간에 또 뭐 미한 간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아마 그 종전선언이 내년 2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그때 올림픽을 모이는 김에 4개국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VOA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관계가 그렇게 미국과 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불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선수단은 보내는데 정부 사절단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런 고위 관리가 가는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종전선언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 같은 보도를 읽어보고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다. 이거하고 굳이 얽어매서 두 개를 연계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종의 해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데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1월에 하자 이런 얘기일까요?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한국통일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이든 2월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러니까 1월 정도가 될 텐데요. 이때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의 무대로 거론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이런 걸 시사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연결하지 말아달라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여전히 지금 그 종전선언 그 시기와 관련해서 올림픽 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로 넘어가면 종전선언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문 대통령이 5월에 물러나고 또 그에 앞서서 3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후에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시기가 이제 그 기회에 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산가족 상봉 얘기인데 이인영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내년 설에 하는 것을 희망을 했는데요. 음력 설이 2월 1일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북한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북한이 예. 이제 결단을 내리면은 가능한 일이죠. 지금 한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금강산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제 남북 이산가족들이 북쪽 지역인 그 금강산에 모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방안은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죠.
네.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이제 결단을 내릴지 안 할지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양측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수십 년간 그 떨어졌던 가족 혈육들이 직접 얼싸안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이제 훨씬 좋은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인터넷으로 할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은 예를 들면은 평양의 무슨 고리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모이면 되고 한국이 이미 이산가족 그 명단도 다 준비를 해놓고 이산가족 화상 시스템도 다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스템만 연결을 하면 큰 준비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것이죠.
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역시 무슨 인터넷으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그런 법안도 나왔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은 미북 관계도 좋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까도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정치적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니 정치적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 때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벌써 지금 그 한국 6.25가 끝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그 천만 이상 가족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한국의 그 자료로 보면 살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4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워낙 지금 고령,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그야말로 매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야말로 1분 1초를 아껴서 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산가족 가족들 또 정부 당국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종전선언 문안이 마무리 단계지만 비핵화가 문제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이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확정되는 등 문안이 거의 완료됐다. 이런 그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예.
이것은 그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그 비핵화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 종전선언에 비핵화를 어떻게 그 문안에 넣어놓을지, 이거는 여전히 쟁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좋은 첫걸음으로 여긴다. 아, 이런 게 그 폴리티코의 분석이고요. 아, 반면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아, 현재까지 그 정체 중인 대북 대화에 앞서서 동맹과의 조정 노력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아, 아직까지 그 이 비핵화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 미국과 한국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통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보다는 그 북한이 종전선언에 응하도록 하거나 또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비핵화의 문구를 담느냐, 이것이 그 어려운 점이다, 이런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폴리티코는 종전선언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라면서 어려운 건 그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네 개 당사국 모두가 이 종전선언에 서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까지 이 종전선언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 들어서게 되는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 이 점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도 이제 같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과연 선언을 하는데 참여할까요?
일단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이제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하면서 종전 선언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 선언을 3자 또는 4자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3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생긴 겁니다. 3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3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4자면은 중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4자면은 남북하고 미국, 중국 4자가 포함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이상하게 생각됐던 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4개국이 싸웠으니까 4개국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예.
왜 3자가 나왔을까? 그런데 이제 과거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그 중국 참여하는 것을 과거 싫어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종전선언이 좀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해서 한국이 그동안 계속 이 종전선언하고 얘기할 적에는 반드시 3자 또는 4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중국에서는 역시 그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중국에서 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그 최고 관리가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인데요.
예.
11월 초에 한국에 이제 노규도 평화고수 본부장하고 이걸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참여해서 한국전쟁에 참여도 하고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도 참여하고 서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들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마도 이 부분이 종전선언 이런 과정에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네.
북한은 그 적대시 정책 또 이중 기준 이것을 철회하는 것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처럼 거듭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유엔 총회 무대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 2019년에 열렸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합의가 없는 노딜,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신은 그 핵과 미사일 그 실험 유예 모라토리엄을 3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종전 선언을 그 하자고 하면서 그 아무런 그 성의 표시 그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북한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에 그 반대하는 측, 종전선언, 지금은 종전선언을 하기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일단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입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전선언 체결 이후에 북한의 그 주한미군 철수 또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협정 체결 전까지는 현재 정전협정이 유효하다. 이런 점이 그 종전선언 그 문구에 명시될 걸로 이렇게 그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월 24일 종전선언은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 북한이 이제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는 뭐 사실은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그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한데
네.
북한의 이제 침묵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본다면 두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10월 28일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 전제 조건 얘기죠. 그것을 이제 그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항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한 그 정보당국 간 간에 접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얘기를 한 거죠.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전제 조건을 들어줘야 우리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남북한 간에 그 종전선을 둘러싸고 벌써 이거 정보당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하나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군사훈련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군사훈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컴퓨터 훈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재 해제를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좀 그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도 제재 해제를 죽어도 꼭 저 그 비핵화 다음에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제재를 풀 수가 있고 다만 그런 것이 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의 진정과 제재 완화, 해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은 이것을 일종의 보장을 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전선언하고 같이 그 연계해서 문안을 정리하고 또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이제 종전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지만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아무런 지금 신뢰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또 이 문제를 보증할 수가 있는지 보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작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미한 간의 종전선언에 합의가 됐다고 치고 뭐 그런 다음에는 또 북한 중국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뭐 과정이 뭐 필수적인 과정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에는 뭐 그 상대가 있는 법이고 이 전쟁의 당사자였던 이제 북한 또 넓히면 중국까지 한국과 미국 이렇게 모두가 포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북한과 논의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그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도 초기에는 그 종전선언에 상당한 관심을 그 나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의 그 위기 또 기회가 상존하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프로세스, 여기에 그 종전선언이 이제 단초가 돼서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평가도 있지만, 만일에 그 종전선언이 그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시작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보다 지금은 어쨌든 현상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떻게 상대방이 나올지 관측하는 그런 시기라면 만약에 종전선언 자체가 이제 무산되고 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따라서 그 종전선언 문안에 그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내용을 담을지 어떤 그 유인책을 담을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또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그 관심이 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관심사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종전선언 논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서 그 건설적인 입장을 하겠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또 각국의 그 각국과 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전선언 문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으로 쉽지가 않은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최 기자가 좀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북한 간에 먼저 그 연말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이제 절충, 공감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종전선언 서명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에도 저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부정적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됐지만 종전선언이나 그 뒤로 비핵화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굉장히 삐걱대는 이렇게 가다가 문서가 사문화돼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남은 연말까지의 그 한 달이 상당히 그 한반도 정세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북 관계가 종전선언 등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이 미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관계를 보면 미북 관계를 보면 미국은 그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무슨 논의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대화에 나서기 전에 제재 해제든 이런 전제 조건을 들어달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종전선언 등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미북 관계를 다시 그 구축해 나가는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 내년 3월에 한국 대선이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그 선거들을 앞두고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미북 관계 돌파구를 찾겠다. 이 종전선언이 목적이 아니라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상호 신뢰, 이런 상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해서 미국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앞에 그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 이것 때문에 그 미북 관계가 뒤로 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그 현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로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그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북한 내부 형편이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장기간의 국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부터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도발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면서 내부 단속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산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영변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좀 비전문가도 알아듣기 쉽게 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영변은 북한의 그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죠. 그래서 이 핵시설에는 그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서 400여 개 건물, 시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북한은 주로 그 우라늄 농축 방식,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만드는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동이 되고 그런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가동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배수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따라서 이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IAEA 등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그 5메가트 원자로를 7월부터 다시 이제 가동했다는 것은 원자로를 다시 돌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제재를 풀지 않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 원자로를 다시 돌려서 핵무기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또 그 신호를 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이 기자도 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핵협상 장기간 교착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활동을 노출시켜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핵 능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변은 물론 그 강선 등 다른 그 핵시설 전반을 가동을 하면서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이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들은 그 계속해서 핵 물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2018년 4월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이런 그 자발적인 모라토리엄 이걸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한국을 압박하면서 또 이 그런 그 어떤 그 양보 조치를 내도록 하는 그런 그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그 북한이 그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3대 혁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혁명 운동은 이제 1970년대 시작된 그 일종의 군중 운동인데요. 세 가지, 그러니까 사상개조, 기술혁명 이렇게 이루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게 어떤 활동이냐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이나 이제 기업소에 보내서 일종의 그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그 운동인데요. 이것은 그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 3대 혁명 그 열성자 대회 이런 것이 열렸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이런 것은 올해 그 북한의 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노동당 회의, 8차 당대회를 비롯해서 전원회의, 무슨 강습회의 이런 것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이런 것을 그 같은 그런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지금 지난간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그 회의, 결속하는 회의를 많이 열었는데요. 역시 그 배경에는 북한의 그 노동당 그 조직 지도부 출신인 조용원 비서가 상당히 같은 이념적 그 회의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3대 혁명 그 선구자 대회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6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열리게 된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그 체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큰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 만큼 이를 계기로 그 규모가 큰 내부 행사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그 내부 상황이 어려운 북한이 사상 통제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경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재에다가 코로나 국경 봉쇄 또 자연재해 이런 삼중고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으로 그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그 경제 문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 동원 운동인데요. 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그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는 그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다지기 작업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북한이 향후에 그 대외 개방을 사상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풀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경제난을 해결하는 그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은 아마 그 국경을 개방하고 이제 그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난을 그 해결하는 걸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경 봉쇄를 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주민들이 그 사상적으로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서 북한이 이런 그 대회를 통해서 봉쇄 완화에 대한 그 대비해서 봉쇄 완화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그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그 6개월간 그 북한의 그 재개방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사상 주입 행사, 정치 행사 이런 것들도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영변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영화 배우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이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게 된 데는 아내 낸시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낸시 레이건이 없었더라면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란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0대 퍼스트 레이디 낸시 레이건을 알아봅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선거로 선출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억지로 공인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퍼스트 레이디들은 영웅입니다. 에비게일 애담스는 미국 건국 과정에 힘을 보탰고 돌리 메디스는 미국을 방어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줬고 낸시 레이건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내 낸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낸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널드를 만난 뒤에야 진정한 삶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인데요. 로널드 레이건에게 최고의 동반자였던 낸시 레이건은 1921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케네스 로빈슨은 중고차 판매원이었고 어머니 이디스 러킷은 연극 배우였는데요. 낸시가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어머니 이디스가 공연지마다 낸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극장 대기실 같은 곳에서 아이를 재우곤 했는데요. 낸시가 2살인가 3살이 되자 그런 생활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메릴랜드 언니 집에 낸시를 맡겼습니다. 한 5년 동안 낸시가 이모 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했죠. 그러다가 낸시가 7살쯤 됐을 때 어머니 이디스가 로열 데이비스란 시카고 이사와 재혼하면서 낸시를 데려갔습니다. 새아버지 덕분에 낸시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죠.
워싱턴 제퍼슨 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벤지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낸시는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으로 여러 연극, 영화 관계자들을 만난 일을 꼽곤했다고 벤지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극배우 출신이고 새아버지도 연극을 좋아해서 루돌프 발렌티노나 제임스 스튜어트 등 많은 배우들이 집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고요. 유명 여자 대학인 스미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 할리우드에 가서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She got into Hollywood acting again because of the
역시 어머니 연주를 통해서 할리우드 영화계에 진출했는데요. 배우 월터 휴스턴이 주선해서 낸시가 배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낸시는 눈이 크고 표정이 풍부해서 카메라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류 배우가 되진 못했는데요. 주인공의 단짝 친구 역할 같은 걸 주로 맡곤 했죠.
Dokum's death was no accident. Donovan engineered it.
And the same thing could happen to us. Donovan could kill us the same way.
낸시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할리우드 영화 11편에 출연했는데요. 별로 유명한 영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낸시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할리우드의 반공산주의 운동이 불기 시작하던 1949년 말, 낸시 데이비스는 공산당 동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 일이 배우 생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낸시. 당시 미국 배우협회 회장이던 로널드 레이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
And he had somebody investigate, and the story goes.
레이건이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당시 할리우드 배우 가운데 낸시 데이비스가 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낸시 데이비스에게 이름을 바꾸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 이 얘기가 사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낸시가 레이건 말고도 할리우드에 연줄이 많았을 텐데요. 왜 아는 사이도 아닌 레이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마 낸시가 레이건에게 다른 관심이 있어서 찾아간 것 같다고 제임스 벤지 교수는 말했는데요. 로널드 역시 낸시를 보고 마음이 끌렸지만 당장에 결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막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2년 반쯤 지나서 로널드 레이건은 다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952년 3월 낸시 데이비스는 10살 위인 로널드 레이건의 아내가 됐습니다.
만약 로널드 레이건이 제인 와이만이 아니라 낸시 데이비스와 처음부터 결혼했더라면 레이건은 결코 정계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낸시는 남편이 최고의 영화에서 최고의 배역을 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레이건은 낸시 덕에 아카데미상을 4번이나 수상하면서 전설적인 영화 배우로 남았을 것이다.
네, 영화 배우 제임스 스튜어트가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낸시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확실히 뒷받침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낸시는 남편이 정치에 뛰어드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에 너무 시간을 뺏겨서 아내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일단 로널드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굳히자 낸시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게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벤지 교수는 낸시 레이건이 미친 영향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She was very careful in how his time was organized.
먼저 아주 신중하게 남편의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처음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낸시가 눈치챈 게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지만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로널드가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해선 안 될 말을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나 회의하는지, 언제, 얼마나 오래 하는지 남편의 일정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로 남편의 주변 인물을 관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될 걸로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낸시 레이건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겁니다.
벤지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 2기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도널드 레이건과 낸시 레이건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점을 들었는데요.
낸시는 리건 비서실장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지 의구심을 가졌고요. 결국 리건 비서실장이 해임되는데 한 몫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낸시 레이건은 남편의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정책이 있으면 적극 지지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벤지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탕트, 미국과 소련 간의 긴장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낸시는 대탕트가 남편 로널드 레이건의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길 바랐습니다. 긴장 완화 노력으로 남편이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을 걸로 기대했죠. 전략무기 제한협정, 그러니까 솔티 협상이 무너지면서 노벨 평화상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말이죠. 낸시는 남편이 미소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믿어서라기보다는 남편의 좋은 정치적 유산이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초기 퍼스트 레이디 낸시 레이건은 백악관 재단장에 몰두했다. 개인 기부자들이 모아준 돈 70만 달러를 들여서 대통령 가족 공간을 새로 꾸몄고 백악관 만찬에 사용할 식기도 20만 달러어치를 새로 구입했는데 경제 불황에 시달리던 미국인들은 퍼스트 레이디의 그런 행동에 분개했다.
낸시 레이건은 백악관이 특별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꾸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봤는데 그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건데요. 레이건 대통령 임기 초 부인 낸시 레이건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25% 내지 2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퇴치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 임기 말에 이르면 낸시 레이건 지지율이 63% 내지 64%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워싱턴 제퍼슨 대학 정치학과 제임스 벤지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많이 했던 양조부모 계획 얘기도 나왔는데요. 낸시가 그보다는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을 생각하게 됐죠. 그냥 안 한다고 말해라는 뜻의 Just Say No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특징이라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약물 5나 명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였죠. 사실 낸시가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자 백악관 직원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약물 5나 명 문제는 부정적인 인상이 강해서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낸시의 결심이 확고해서 마약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Say no to drugs and say yes.
사실 이 운동은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별로 인기 없었던 문제인 마약 문제를 과감하게 다룬 점, 또 청소년이 약물 오남용에 빠지지 않게 노력한 점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낸시 레이건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고 벤지 교수는 말했는데요. 사실 역대 퍼스트 레이디 평가에서 낸시 레이건의 순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993년 조사에서 낸시 레이건은 최하위권인 36위에 머물렀는데요. 2008년에는 42명 가운데 15위에 오를 정도로 순위가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가치가 되는 퍼스트 레이디 면에서는 4위에 오를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정치학자 제임스 벤지 교수는 낸시 레이건이 한 일은 모두 남편 로널드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he also, I guess you would say, ran afoul a bit.
낸시 레이건은 다소 당시 여권 운동 움직임에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운동가들은 여성이 남편에게서 독립해서 자기만의 일을 갖길 바랐으니까요. 낸시 레이건이 자서전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남편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 선택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레이건이 한 일은 모두 남편을 위한 것이었죠. 사실 퍼스트 레이디에게 더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퍼스트 레이디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은 남편이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돕는 거라는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40대 퍼스트 레이디 낸시 레이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서멘사 파워 처장은 올해 국제 언론 분야에서 커트 수록상을 받은 언론인들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언론인상은 분쟁과 부패, 그리고 사회 정의 분야를 보도한 3명의 용감한 언론인이 받았습니다. 국제 언론인상은 미국계 이란계 기자인 제슨 모트락과 브라질 언론인 파라엘 소에레스, 그리고 시리아의 카밧 아바스 기자가 받았습니다. 올해 20년이 되는 커트 수록상은 미국의 언론인 커트 수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0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로이터를 위해 취재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 국제개발처는 30여 개국의 언론인들을 보호하고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멘사 파워 처장은 우리 프로그램은 독립적이고 사실적인 언론을 돕고 있다며 언론은 건강한 사회와 번영하는 경제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서멘사 파워 처장은 언론인들이 사실 보도와 진실을 밝히려다 종종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certainly true of the journalists we are honoring who have reported on the war in Afghanistan, extrajudicial killings in Brazil, searing atrocities in Syria.
이어 서멘사 파워 처장은 언론인에 대한 공격, 물리적 공격, 법적 또는 정치적 공격 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용감한 언론인, 독립적인 언론기관, 그리고 이 같은 위협을 무릅쓰고 중요한 일을 하는 자유 언론인과 관계자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